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축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야곱일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라는 아주 의지적 결단을 하고 평생 산분 같아요. 혼자 축복기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저게 복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정말 많은 가족도 이루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보찜, 개나리 보찜 하나 치고 갔는데 큰 소유를 이끌고 올 만큼 이 땅의 것들로는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보면 금의 환향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물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돌아와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잘된 모습, 어떻게 보면 땅의 것들로 성공한 모습,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뜻밖의 사건들이 툭툭 이렇게 터지게 되죠. 그 가운데 아마 제일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자식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난 자식. 근데 그 자식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은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을 잃고 나면, 어떤,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을지 않을 것 같고, 어디 좋은 데 간들 뭐 이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식 앞세우고 편안한 세월, 부모들은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기근이 났는데 자식들을 애굽에 가서 곡물 사오라고 보냈더니 참 기가 막힌 소식이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곡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게 꿈 같은 얘기를 듣게 되죠. 그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려가면서 그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곡식을 살아가는 곳이지 가서 살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한번 실패했었고 아버지도 실패했던 곳이에요. 거기 갔다가는 다 망신스럽게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또 내려가야 되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가라. 그곳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서 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참 앞으로 참 형통한 삶,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 자식이 총리예요. 그러면 일하고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절대 권력 국가였기 때문에 요셉의 위치 정도 되면 뭐 일하고 살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죠.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서 먹고 살게 합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놀고 먹고 사는 것을 성경이 어디 한 군데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을 별로 하루 종일 열심히 안 살았다면 저녁쯤 돼서 반성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그래도 꼭꼭 찾아 먹어요.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끼니가 되면 밥 먹고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요셉 때, 창세기 때도 사실 그 정신이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일해야 된다. 근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가족회의를 합니다. 가족회의를 하는데 요셉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 중심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가까이 있는 푸른 초원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가 고센 땅이다. 또 여기 람셋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목축업을 해라. 왜 목축업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 그래요? 가증히 여겼다. 싫어하는 거. 천직이었어요. 천직.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잘못된 사상들이죠. 사농공상 그래가지고 이게 직업에 귀천을 뒀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일수록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으는 높고 낮고 뭐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혹시나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데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가증히 여긴다. 아주 천하게 여기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총리예요. 요셉이. 총리인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는데 이 일 한다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 일을 했어도 지금 옛날엔 그런 일 했는데 이제 무슨 그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했어도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일 하지 말고 안 해도 내가 먹고 살릴 길 마련해 줄 테니까 이 일 한다고 앞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요셉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 체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 한다 그래라. 그 일. 그리고 그래서 저기 멀리서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사 온 형들과 아버지에게 해주고 있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청춘이 한이 엄청 맺혔을 텐데 그 한 맺힌 세월을 한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총리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형들을 안심시켜주고 형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고향 땅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가운데 우리 민족을 잠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야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알고 있고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가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도 굽신거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비굴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하다 못해 어떻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 그래요?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한다 이렇게 나오죠. 7절에도 보면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웃긴 장면이죠.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온 먹을 것이 없어서 빌어먹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이 와서 그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쫄쫄 굶고 있는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저 소말리아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러 미국 땅에 어떻게 왔어요. 배 타고 보트피플처럼 왔는데 와선 우리를 막 축복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나 복 받아서 잘 먹고 살아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너부터 살고 너부터. 너네 나라나 복 달라고 기도해지. 이게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전 그래서 바로가 이 참 요셉의 아버지니까 말은 못하고 나이를 그래서 묻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아니 도대체 몇 살인데 나한테 축복을 하고 그럴까? 그래서 물었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 이게 지금 보면 나이 얘기가 굳이 꼭 나와야 되나 싶은데 막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지금 날 축복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130년 살았다. 130년 살았다. 근데 살아도 잘 살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험악하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산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인네가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남겨두셨나? 무엇하라고 남겨두셨나? 우리의 굉장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에 요새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보잖아요. 매일 성경 보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이게 딱 제 생각에 꽂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 애굽의 바로가 지금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니 뭐가 아쉽겠어요? 애굽의 왕인데. 그럼 도대체 이 야곱은 무슨 축복 기도를 했을까? 무슨 축복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를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라고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야곱의 눈에는 복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박복하다, 복없다. 맞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죄다 박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인물까지 출중하고 자식들까지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 박복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복, 예, 그걸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나의 모습들을 잘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에 늘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걸했던 거지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한테 줄 세상적인 복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진짜 복이 있다. 나를 주목해서 봐라. 여러분 이때 거지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너한테 다른 걸 줄게. 진짜 좋은 거야. 그럼 그 거지 입장에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지에게 그 기대에 부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는 통로다.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을 받아서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복이 없어서 참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공고에 있는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선포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고요. 그 복을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바라보면서 늘 그 복을 나눠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찬양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 내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인 줄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그리고 아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외로워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왜 안 주시나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거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오늘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